오늘 시편 107편 말씀인데요. 107편 1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라는 긴 터널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시편 107편 말씀은 시편 중 다섯 권으로 분류된 시편 중에 마지막 다섯 권, 5권 중에 첫 번째 시편에 해당합니다. 이미 우리가 3일에 걸쳐서 106편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106편 말씀과 오늘 107편 말씀을 비교해 보면 이두 편의 시편이 내용이나 형식적인 면에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7편 말씀은 이미 살펴보았던 106편 1절과 동일한 찬양의 고백으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앞에 할렐루야만 들어가 있습니다. 1절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시인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일시적이지 않고 한번 베푸신 그 은혜는 중단에 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공급해 주시는데 언제까지요? 영원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영원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전에 살펴보았던 106편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107편 말씀은 굉장히 똑같은 어구와 비슷한 찬양이지만 뭐가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바로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성도들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달라졌어도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106편, 시편 106편 이 마지막 시인의 이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시편 106편 4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자막으로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모하사 구원하사.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살펴봤던 시편 106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이전인 거예요.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성도들을 모으시고 거룩한 성전에서 찬양하고 예배할 것을 소망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3일 동안 살펴봤던 106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07편은 똑같이 찬양하라, 여호와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하면서 전혀 반대의 상황이 그 다음에 펼쳐지는데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시인의 호칭이 뭡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무엇을 받은 자라고요? 속량을 받은 자래요. 구원받은 자래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의 그런 바빌론 생활에 유배 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회복되어져서 바빌론으로부터 다시 돌아온 성도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무엇으로부터 구속하사? 대적으로부터. 여기서 말하는 대적은 바빌론으로부터의 구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적이란 용어는 이 107편 안에서 근심, 고통, 환란의 그런 의미로 여러 번 반복해서 지금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그들을 모으셨대요.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각지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스라엘 이 약속의 땅으로 불러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 107편은 시편 106편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 가운데 고난과 절망 속에서 그렇게 꿈꾸며 기도했던 기도의 현실이 107편에서는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구속받은 여호와께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가 적혀진 감사의 찬양이 담겨진 이 시편이 바로 107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만 특별히 선하시고 다음 주에는 덜 인자한 것이 아니에요. 직접 내가 그것을 피부로 못 느끼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 사실을 너무 잘 몰랐대요. 잘 깨닫지 못했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른 말로 하면은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님의 은혜, 긍휼, 주님의 사랑, 그 신실하신 언약적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며 철저히 배도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은망덕, 그들의 영적인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을 그들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하고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놀라운 방법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사명 그대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케 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방법이 뭐예요? 과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이라는 이 터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 성도되게, 고난이라는 긴 여정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케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 그 자체만을 살펴볼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이고 아픔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유익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살 기회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시편 107편은 특별히 바벨론 포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께 속량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 길고 긴 고난의 터널을 나왔는지 그 네 가지 터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광야라는 고난의 터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죠. 400년 동안 구속받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삶의 현장,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뭐였죠?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광야였습니다. 광야. 오늘 시편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앞에 보여진 그 광야에서 그들은 철저히 절망했고요. 4절 말씀에 방황하며 거할 성읍을 찾지 못했대요.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몰랐고요. 어디에서 살아야 될지도 몰랐어요. 5절 말씀이니까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했대요. 삶 자체가 너무 피곤해요. 먹고 사는 문제,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그대의 마음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어디서 살아야 될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방황하면 피곤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이 뭐예요? 광야인 겁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좋음이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펼쳐진 이 광야라는 고난의 터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펼쳐진 고난의 터널은 뭐냐면은 흑암이라는 거예요. 흑암.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과 사슬에 매임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그냥 보통 표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 지금 유배지 생활을 할 때의 그런 비유로 자주 등장하는 내용들이에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라는 이 표현이요 인생이 깜깜해요.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현실에 얽매여서 옴삭달싹 못하고 있는 그 매임받은 그 삶, 절망스럽고 고난스러운 그런 삶, 그게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광야와 다른 게 뭐냐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내 자신의 죄악과 하나님께 향한 그러한 반역을 통해서 펼쳐진 내 삶의 현실은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 말씀에 그들의 고통 가운데 그 마음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겸손케 하셨대요. 그런데 주변에 도울 자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결국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내 힘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외부의 누군가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질병이라는 고난의 긴 터널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라고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은요, 우리의 미련함 때문이에요. 영적인 미련함 때문에 펼쳐져 있는 그런 죄악 그리고 범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게도 여기서 고난을 받아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나라고 하는데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 동사는 보통 고난이라고도 표현되는데 가끔은 병에 걸린 상태를 말한대요. 질병에 걸린 상태를 말한대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단순히 내가 뭐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죄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질병, 아픔, 고난이래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18절 말씀이니까 뭐로 나와 있습니까? 내가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됐대요. 사망의 문이 이르렀대요. 사람이요 너무 아프면요 음식이 잘 맥히지가 않아요. 죽을 것만 같아요. 죽음이 내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아요. 이렇게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모습이 바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을 치유할 사람은, 치유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광야, 두 번째는 흑암, 마지막 세 번째는 질병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나갈 수 있을까요? 이 긴 터널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런 긴 터널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상황과 환경을 당면할 때에 Why me? 하나님, 왜 저에게요? 왜 그러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고난을 헤쳐나갈 내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전략이 아닙니다. 지혜가 아닙니다. 주변에 든든한 어떠한 지원군이 아니에요. 어떠한 나만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다 보면요, 어느 한순간인가 내 능력 아무 쓸데 없고요, 내 전략도 무용지물이고요, 주변의 도움도 아무 쓰잘적이 없게 돼버려요. 나만의 방법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요. 결국 절망의 수렴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죽음이 내 숨통을 조일 것만 같은 그런 죽음이 눈앞에 두고서야 비로소 우리는 누구를 찾게 됩니까? 누구를 떠올리게 되어요? 누구를 붙잡게 됩니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기억하게 됐어요. 그분의 신실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부르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난을 느끼게 되면요, 당면하게 되면 어느 순간과 하나님 하게 돼요. 왜? 주변에 내 힘도 아무 쓸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죠. 고난의 그 터널을 지나면서 비로소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부르짖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절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언제 동안 이러한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지속될지 몰랐어요. 세상에 얼매였던 이러한 모든 환경들이 언제 끝날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간에 구원하시고 사망과 흑암의 그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뭐 하셨다고요? 내게 얽혀매었던 모든 줄들을 하나씩 하나씩 끊으셨대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뭔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질병의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할 때에 비로소 주님 외쳤을 때에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고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위험한 그 위기 순간에서 건지셨대요. 이게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마치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내 인생의 깊은 터널 속에서 믿음의 성도가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며 주 앞에 은혜를 구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마치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 믿음의 성도들이 부르짖기만 하면은 기도하기만 하면은 당장에 달려와서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줄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시편은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을 이제는 바빌론이 아니라 이제는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땅에서의 그런 성도의 진심 어린 고백, 감사의 고백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이었습니다. 저에게 7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제 아들은 일주일에 세 번 병원에서 4시간씩 투석을 받았어요. 신장 투석을 받았습니다. 어린아이에 주사바늘을 꽂고 투석을 받을 때마다 얼마나 울부짖고 고통스러웠는지 아이는 점점 살이 빠져가고 얼굴은 시꺼멓게 변했어요. 그것을 매주 봐야 되는 저나 제 아내나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저희 가족도 너무 힘이 들었어요. 모든 힘을 다해서 아들을 돕고 싶었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솔직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제 현실이 너무도 무기력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내 자신이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삼위교회 중보기도단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많은 목회자분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저와 저희 가정, 우리 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달, 5월 3일이네요. 아들이 제 신장을 아이한테 신장 이식을 해줬습니다. 1년의 시간, 물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은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1년이 다 됐네요. 이제 다음 주 되면은 딱 신장 이식 수술한 지 1년이 됩니다. 아, 정말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1년 전과 1년 후가 너무 다릅니다. 지금 제 아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뭐 어떻게 지날까요? 궁금하시죠? 너무 잘 먹고요. 그리고 잘 놀고 잘 자요. 신장이 약하기 때문에 한 몇 분 놀아도 픽픽 쓰러지고 지쳐있던 아이가 지금은 아빠의 작은, 큰 거죠 뭐. 큰 신장을 들고 열심히 뛰어가고 올라다니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뛰어서 오르막길을 오른 걸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딱 1년이 되니까 뛰어가더라고요. 잘 놀더라고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됐습니다. 유치원도 제대로 잘 안 다니시고 안 가겠다는 애가 딱 이제 학교 될 쯤 되니까 바짝 긴장하고 나 학교 가야 되냐고. 그리고 지금 매일같이 잘 출근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의 자제분들의 많은 분들은 잘 먹고 잘 지내고 학교 잘 다니는 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일상이에요. 그러나 고난의 그 중심에 서 있던 저에게는 고난의 순간이 온 순간에 우리의 일상이 감사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말썽 피워도 아, 건강하다는 게 너무 감사구나. 새로운 눈이 열렸어요. 이제 우리 아들은 이제 남들이 하는 거 이제 조금씩 하고 있어요. 물론 고난이라는 긴 터널이 저에게는 힘겹고 어렵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저는 배운 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제 1년이 지난 제 입술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시편 8절, 15절, 21절 계속된 찬양의 고백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인생의 긴긴 고난의 터널을 지금 걷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의 성도로서 광야 같은 긴 터널, 때로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때로는 질병이라는 큰 고통과 아픔의 터널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오는 시간 부르짖고 오늘 이 시간 이 시편의 고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무궁하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발걸음이 때로는 고난스럽고 내가 가정과 직장과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위치가 마치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고난의 긴 터널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 그대로 부르짖고 나갈 때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을 응답하실 그 주님을 믿고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